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저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이 치유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하는 것을 밝히십니다. 일종의 자기주장, 예수님의 자기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상당히 의도적이에요. 그래서 2절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에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즉각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죄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설령 제사장이 죄 용서를 선언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은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제사장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닌데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니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서 그 중에 있던 어떤 바리새인들 어떤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반발이 있을 줄 뻔히 아시면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치밀하게 읽지 않으면 좀 쓸데없는 논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질문이 있거든요. 9절에 9장 5절에 9장 5절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는 쉽게 하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더 쉬운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상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죄사함을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죄 용서 받았는지 죄 용서 받지 않았는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말하기로 하자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훨씬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이게 쉬우냐 어려우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훨씬 더 어려운 거는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눈앞에 그 결과가 딱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이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미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사실상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야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치시는 거라. 근데 중요한 거는 중풍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권능이라는 것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권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 용서하는 권세, 죄 용서하는 권능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단순히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허물을 씻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사실 가장 중요한 은혜인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는 것을 입증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사실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언급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데리고 왔을 때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작은 자야 불쌍히 여기시면서 중요한 것은 고쳐주시는데 죄사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중풍병자의 중풍병이라는 것은 아마 죄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병이 다 직접적으로 죄와 관련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때문에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무슨 재난이 닥치면 죄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왜 늘 죄 때문이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무슨 튀르키예가 복음을 대항하고 이슬람이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된 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거는 누구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많아요. 무슨 에바브로디도 드롭이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 된 애니아 같은 여인, 이런 여인 다 신실한 여인이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질병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평생 짊어지고 살았는데요. 사실 그것이 그의 한계나 그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함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슨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게 늘 직접적인 죄의 결과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죄의 용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면 항상 그것이 우리 죄의 대가는 아니라 손치더라도 자기를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 설교 들을 때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 질병,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듯이 우리 연약함, 우리 질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묵상하는데 여러 가지 표적이 한꺼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 읽으면서 우리 연약함, 우리 질병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도 연약한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의 용서를 선언하신 거예요. 물론 이 중풍병자가 가자고 해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이 사람을 메고 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아시다시피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 내리기까지 했어요. 아주 열정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거죠.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는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우리는 너무 믿음을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해서 내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인생을 살면서 나는 믿음 없어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많거든요. 나는 연약해도 나를 감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사실 늘 우리가 내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느냐. 내 믿음 중요한데요. 사실상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는요. 내 믿음보다 남의 있는 믿음으로 복받는 경우 훨씬 많아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 덕을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순종의 덕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 믿음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덕 보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복받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복이 자기 건 줄 안다고요. 그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논리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바알을 열심히 섬기니까 복을 받았고 그래서 그 복이 자기 거다, 자기 믿음의 대가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거요 얼마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세속적인 생각인지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내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는다기보다는 물론 우리 신앙 고백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복을 누릴 때는 다른 사람의 수고, 다른 사람의 섬김, 다른 사람의 기도, 다른 사람의 눈물, 다른 사람의 헌신의 덕을 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내 믿음으로 내가 복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나는 늘 다른 사람의 은혜에 빚을 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눈물과 다른 사람의 기도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목회자도 늘 성도들의 기도에 빚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의 기도와 다른 사람의 헌신에 빚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는 그야말로 자기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남의 신세 주고 있는 사람이다 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내 믿음, 내 기도, 내 헌신의 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훌륭한 기독교인이에요. 신앙을 그저 자기 앞가림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고 내 앞가림만 해서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천당 가면 된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얼마나 세속적인 욕망입니까? 우리가 그저 자기 앞가림 하다가 천당만 가면 되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은신, 내 기도, 내 눈물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을 거냐. 사실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헌신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내 기도와 내 헌신과 내 눈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느냐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성숙한 믿음이냐 아니냐는 것을 가늠하는 기준인 거예요. 신앙은 자기 앞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과 내 기도와 내 헌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이를테면 우리 전주 제자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냐는 것을 가늠하는 기준이지 우리끼리 얼마나 재밌고 우리끼리 얼마나 많이 모이고 우리끼리 얼마나 뭐 이렇게 잘하느냐, 사실 그거가 아니에요. 전주 제자교회 신세 지는 사람 많고 전주 제자교회 덕 보는 사람 많고 전주 제자교회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 많아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복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뒷부분 보시면 마태 같은 사람도 부르셔가지고 마태 같은 사람도 고쳐주시고 마태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인을 불러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래서 세상의 소망 없는 연약한 마태같이 아주 고약한 짓을 하고 있던 사람이어도 고쳐서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시대에 마태같이 고약한 짓을 하는 사람이어도 예수님 만나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